이어가겠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일째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해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곱째 날 쉬었다함은 그냥 쉬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쉬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느님 무슨 체력이 있으시다고 전지전능한 분이 체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쉬었다는 건 하느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7일째의 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과 쉼이라는 것. 그래서 천지 창조 안에서는 일도 창조하시고 쉼도 창조하셨는데 어쨌든 일이라는 거는 뭐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감 자체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아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중간에 쉬어라.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창조에 포함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국의 장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7일째 쉰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내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고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는 이야기들이 달과 이 달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달과 심이라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날도 달의 흐름과 관련이 깊죠. 이를테면 뭐 5일장이나 7일장, 뭐 3일장도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장이 선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는 하루 쉬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다가 장이 서면 그 보통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장이 서면 물건을 내다 팔고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쉬는 거죠. 그 장에서 그 농사꾼들이 하루를 쉬는 겁니다. 막걸리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하나 먹으면서 쉬는 거죠. 그래서 장이 그렇게 돌다 보면 장날과 보름이 겹치게 될 때가 있죠. 그 보름이 큰 보름이랑 겹치면, 큰 명절과 겹치면 그 장날 자체가 축제가 되는 거죠. 명절이 되는 거고요. 장이 음력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음력의 명절이랑 당연히 자연스럽게 겹치는 날은 그 장이 그 명절의 장날, 제사장도 보고 하여튼 뭐 전에는 또 그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달과 고대 축제, 명절은 관련이 이렇게 깊은데 또 축제라는 거는 또 쉬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간에 그 달의 주기를 단지 축제나 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휴식과 연결시킨 이 유다교의 안식의 규정은 가히 독창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휴식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그 축제한 부분이었는데 안식의 규정은 그냥 쉼이라는 거를 전면에 딱 내세운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규정이 그렇게 얼마나 독창적이었던지 로마 시대에도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집단으로 분류가 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왜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의 과정 안에까지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쉬어보지 않고 강제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그 쉼의 의미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1년 내내 일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돈을 벌라고 1년 내내 일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노동에 참여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정은 진정 인간 중심의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쉼에 대한 보장도 권력가나 재력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권력가나 재력가들은 그들이 원할 때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것이죠. 하느님은 약자들을 보살핀다는 이 정의로운 하느님의 실현을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도 유다교는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이야. 단지 쉬신 게 아니라 일곱째 날 쉼으로써 휴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느님이 휴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휴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멋대로 뺄 수 없는 중요한 하느님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6일 일했으면 7일째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 복지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인지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이런 점에서 살펴보셔야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또 왜 그러냐면 노예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노예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의 법에 뭐 무슨 보장이 있을 것만 있겠죠. 그런 보장이 받습니다만 그 당시 구약의 시대에는 노예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처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뭐 여기가 미국이니까요. 그 미국이 노예 제도가 성행했을 때 노예들은 1년을 꼬박 일하면서 겨우 하루 정도만 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년 꼬박 일하고 12월 25일, 24일 날 저녁 한나절 정도 그 한나절도 주인이 그나마 좀 사람 같을 때 하루 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이 소설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경험치를 주죠. 뭐 아시는 소설일 겁니다. 노예 12년이라는 그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그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사실은 저쪽 북쪽에서 음악가였나요? 음악가였는데 사실 인신매매를 당하죠. 남자 주인공 인신매매를 당해서 남쪽으로 남부로 끌려와가지고 몇 년을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의 정도가 와우 그죠 정말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노동을 하고 그 1년에 그러고 그 364일을 정말 죽을 만큼이라고 해 뜨고 하여튼 해 뜨고 해지가 해가지고 한참을 일하는 그리고 몇 시간 잔지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정말 성탄 전날 그 하루 잠시 쉬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그래서 유다교는 안식일을 천지창조 안에 넣은 겁니다. 하느님이 그 법을 만드셨다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안식일을 창조했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인간을 보호하신다. 하느님이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좀 넓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네가 네 스스로 네 자신에게 쉼을 주어야 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병을 얻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안식일 규정을 기억하자. 예, 주일날 쉬고 또 미사도 나오고 하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쯤 쉬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을 안식일 규정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 성서의 첫 책이고 창세기가 그 책의 첫 장입니다. 그 1장에서 천지창조를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처음이니까 세상 창조 이야기도 시작해야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 삼국사기 같은 유산미카 사기에서는 뭐 당군신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시작 안 하거든요. 왜 세상이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세상이 이 순서대로 자기가 1장에서 말하는 순서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가 주장하는 걸까요? 뭐 무슨 과학자들의 말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 10% 5%는 있을 수 있겠죠. 95%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저자의 의도는 순서나 세상 창조의 순서나 세상 창조에 대한 과학이 아니라 천지 창조 안에 하느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경전의 첫 책, 첫 장에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금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겠습니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겠습니까? 1번이죠. 1번입니다. 시나이 산 계약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가 바로 천지창조의 주제입니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요약되고 이 첫 번째 계명을 풀이에 둔 것이 이 창세기의 일장 천지 창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삶은 기계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좋아 보였다라고 하시죠. 그 좋음을, 그 선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기계론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어떤 가치든 인간이 상대적으로 부여시킬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내가 소비해야 될 가치야라고 하면, 내가 쓰고 버려야 될 가치야라고 하면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지켜야 되라고 하면 또 지킬 수 있는 가치가 되지만, 뭐 그거는 인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가변적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그 의미를 세상에 부여하셨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하느님이 그 세상을 보고 선하다고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느님의 그 의미, 세상 안에서의 선함과 좋음을 유지시킬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인간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으로 상대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 정말 중요하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 만물은, 모든 만물은 구약적인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창조하고 이것도 창조하고 이것도 창조했다는 건 다 피조물일 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도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고, 해를 창조했다, 빛을 창조했다, 아니 달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해도 신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달도 신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야, 얘들은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야, 그러고 딱딱 짚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때 인간을 노예와 왕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나요? 아니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빼고 모든 것은, 예, 그건 하느님이 이렇게 뭘 주신 게 아니다. 니들이 막 왕을 정하고 노예를 정하고 뭐 귀족을 정하는 거지 그건 신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니들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탈출기 신화의 계약에서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계약의 법전의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창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탈출기 20장 3절에 6절.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든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탈출기의 이 말씀,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설명을 천지창조 1장에서 길게 창조의 이야기로서 길게 풀어서 쓴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 천지창조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탈출기 20장의 첫째 계명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그래서 사실 세상이 어떤 순서로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창조되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되죠. 예,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3장 1절에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약해보면 뱀이 등장해서 여자를 꼬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같이 또 따먹죠.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을 찾았으나 죄를 지은 인간들이 숨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생명나무를 이제 마지막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선악과는 인간들이 취했고 이제 나머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뭐 마지막에 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을 추방하셨다 하지만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생명나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소제목이 인간의 죄와 벌인데요. 이 죄와 벌이라는 소제목이 사실은 이 글의 진위를 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교리 하나가 기억하셔야 될 게 아우구스티노 이 교부 성인의 원죄 이론이죠. 뭐 잘 아시죠. 원죄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당시 유아설의 합당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해낸 아우구스티노의 신학입니다. 아이들이 죄가 없는데 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뭐 얘기를 해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유아들에게도 원죄가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 옛날에는 그래서 그 신학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원죄 이론, 옛날의 그 원죄 이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죄도 현대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가는 지옥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곳을 림보라고 했고 그 교리는 몇 년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는 항상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늦게 가지만 이제 그런 뭐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현대에 필요가 없을 때는 살짝 뒤로 밀려놓는 거죠. 밀려놓고 쓰지 않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정리하고 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간의 죄와 벌이라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